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일본 정부가 미국과 새로운 물품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오는 15일과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시 일본 경제재생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당초 1월에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첫 교섭에서 협상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제 무기 구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에 F-35 전투기 부품 인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찰스 서머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은 터키에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터키가 도입을 포기할 때까지 F-35의 부품 인도를 중단하고 해당 전투기의 작전 능력과 관련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터키에서 생산되는 F-35의 일부 부품을 대신해 다른 공급처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기 제작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는 F-35는 전투기 동체와 착륙 장치 등 일부 부품을 터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훈련 장비 등을 포함해 F-35와 관련된 모든 장비의 후속 인도가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인수해 10월경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는 9일 네타냐후 총리의 오선 여부를 가릴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집권 리쿠르당과 야권연합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정치적 공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또다시 충돌해 군인과 민간인 7명이 숨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양국 군대가 카슈미르 통제선 인근에서 어젯밤부터 총격전을 벌여 파키스탄 군인 3명과 주민 1명, 인도 주민 2명과 민병대원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40여 명이 숨진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양국 간 충돌로 이 같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 병력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국 군사시설을 향해 발표해 군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파키스탄군이 먼저 박격포 등을 동원해 통제선 인근에서 공격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블라드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과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짤막하게 전할 뿐 방문 기간이나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소식통을 인용해 콜로콜체프 장관이 양국 치안당국 사이에 예정된 교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임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대체안을 놓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의원들이 상정한 총 4건의 대체안을 놓고 표결했지만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확고한 방위태세 유지와 비핵화 외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며 핵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지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3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제재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미국의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일 미 펜실베니아 지역 매체인 펜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열망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 사실을 소개하며 그날부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 자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랐다며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비핵화 합의도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 무기 시스템이 폐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펜실베니아 지역 라디오인 WHP580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한 걸음 전진했다가 아마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자신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 우리의 노력은 그걸 어떻게 하고 그런 결과를 어떻게 달성할지 알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실적으로 정해진 시간표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 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현재 제재 체제 아래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며 이런 사실이 물론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첫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며 그래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3차 정상회담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진전된 발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북 3차 정상회담에 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난달 29일 펜실베니아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국무부가 어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면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미북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 내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와 대화 병행을 대북 협상의 원칙으로 밝히면서도 제재에 좀 더 무게를 싣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도 정상 간 톱다운식 담판 형태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내 압박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발언으로 상당히 누그러졌죠.
예,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 일정이 다음 주로 잡히면서 무게중심이 다시 미북 대화 재개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에 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이런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바로 직전에도 미북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을 했었죠.
예, 지난달 28일 한 민간단체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만남이 너무 머지않아 있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이어서 몇 달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기 바란다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런 현실이 비핵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으로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가시권에 들어서게 될까요?
예,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대화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이에 따른 보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의사를 밝히고 미국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정상이 다시 만나도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일괄 타결식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입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합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면 미북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핵포기와 경제발전 노선을 결정했지만 제재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그 전에 어떻게든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안보 면에서의 중요한 성과가 내년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이로써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재선 선거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러시아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난 만큼 대북 협상에 보다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1일 회담을 열고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비핵화 외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샤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특히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나라가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1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나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철통 같은 동맹관계를 확인했으며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회담에 앞서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scaling back exercises. I think we're building capability. That's why we have General Abrams here. He's a master of readiness. But really, as we do operational control.
셰너헨 대행은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진행해가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연합훈련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3월 훈련의 교훈과 다가오는 9월 훈련을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훈련이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는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eptember exercises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these ones in March.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3월에 실시한 동맹 연습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연합방위와 준비태세를 강화했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미국과 한국은 외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동맹 연합연습을 통해서 강력한 미한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북 외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역사적 상징이자 정신을 간직한 연합연습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 장관은 특히 4월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며 미한 국방당국은 지금처럼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셰너헨 대행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하울 의원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미국의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드루 윌슨 센터에서 1일 116대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한 맥하울 의원은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 can put the maximum pressure, you get them to a point where, okay, and this is the only way it's going to work, is that I'll give up my weapons, but I need... 최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도움을 달라는 요구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지점까지 가야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북한 비핵화 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should be part of the discussion. China, they have the greatest leverage over Kim Jong-un.
중국은 김정은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다는 설명입니다. 맥하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진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전 행정부들이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매번 북한에 양보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갖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They probably have miniaturized the nuclear warhead which they could attach. Their accuracy is not all that great, but they could hi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정확도는 높지 않겠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하울 의원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데 우선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며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며 핵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더욱 복잡해지고 전략적 위협이 악화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1일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관련 정책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재등장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기존 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 상황 속에서의 핵무기 역할을 높이고 핵무기의 크기와 복잡성도 활발하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미국의 동맹과 본토를 위협하면서 이미 복잡한 전략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6차례의 더 정교해진 핵실험을 실시했고 3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비행시험을 하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핵탄두 감축을 목적으로 맺은 여러 조약을 통해 냉전 시대 이후 핵무기 85% 이상을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세 나라의 핵 위협은 반대로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같은 날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들이 강화하고 있는 비핵 전략 공격 역량에도 특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일본,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의존해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현대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대부분은 사용기한이 훨씬 지났으며 2025에서 2035년 기한을 넘겨 유지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가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 핵 억제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핵미사일 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꼽았습니다. 지상기반 핵 억제 프로그램은 50년이 다 된 미니트맨 3 ICBM 시스템을 2029 회계연도 운용을 목표로 교체하고 F-35A 전투기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 중인 이중능력 전략기종인 F-15를 2024 회계연도까지 F-35A 전투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핵 억지력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이자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운반 체계와 핵에 대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핵 현대화에 앞으로 23년간 국방부 예산의 약 3.7%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기간 미국의 핵무기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총 비용은 국방부 예산의 6.4%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지상기반 핵 억제 프로그램을 위한 6억 7,800만 달러와 B-21 전략폭격기 30억 달러 등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약 67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부터 기대한다는 큰 조치를 모든 핵시설 공개와 해체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비핵화 수순이 아니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의 큰 조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ve not yet seen them make the big move. that we were hoping, frankly, that they would do in Hanoi.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솔직한 바람대로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폼페오 장관이 얘기한 큰 조치란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공개한 뒤 관련 활동을 멈추고 해체 수순을 밟으라는 뜻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They probably were expecting kind of, you know, overall plan of extent proceeds in steps. If you shut down the all the facilities and you tell where they are and you start the real disarmament and then eventual dismantlement, then you know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t.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하노이에서 비핵화 과정의 전반적 절차를 밝히기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위치를 밝히고 실제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면 미국이 만족할 만큼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숨겨진 모든 시설에 대한 신고와 생산 중단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ust be some other installation somewhere else in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the U.S. wanted those to be included. And then I think that at the same time, they certainly expect that the North Korea will stop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nd also stop the manufacturing of additional weapons.
미국은 북한이 모든 미신고 시설도 신고하길 바라며 핵물질과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의 생산도 멈추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핵폐기 전문가인 셰릴 로퍼 전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 연구원도 미국이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만을 대가로 하는 북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has said there are at least two more enrichment facilities. Even removing Yongbyon would not be removing all of their capabilities in this area.
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만큼 영변 폐쇄만으론 북한 핵 역량이 제거됐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퍼 전 연구원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인 전력이 있으므로 미국이 정말 큰 조치가 아니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they didn't do anything to eliminate the reactors. There is a history of North Korea doing things for show. And not really anything substantive.
북한은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때처럼 실질적이지 않은 조치로 쇼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미국을 설득하려면 먼저 핵시설 목록을 신고하고 이후 어떻게 비핵화 절차를 밟을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동남아 여성 2명 모두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북한 정권의 연관성 여부도 법적 규명이 어렵게 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달 석방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1일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에 대해 그동안 적용한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죄로 공소를 변경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흐엉 씨는 상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흐엉 씨가 감형 처분을 받아 다음 달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happy because ultimately she can go home within a month.
지난달 인도네시아 여성도 공소 취소로 전격 석방된 데 이어 베트남 여성까지 다음 달 석방되면 이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2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살해된 사람은 있지만 법정에서 살인자를 가려내지 못한 이른바 미제 사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관심이 쏠렸던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 여부도 법적으로 밝혀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에서 동남아 여성 2명에게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체포된 이 여성 2명은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외교관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8명을 연루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중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했으며 화학 전문가로 알려진 리정철만을 유일하게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리정철의 혐의를 밝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외로 추방 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당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에 대한 조사도 북한 측이 협조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한국 정부와 결탁해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is apparently shows that the investigation by the Malaysian police is not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cause of the death and search of the suspect, but it is out of the political.
이후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강철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물로 지정해 추방하고 북한 외무성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외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데니스 이그네이시어스 전 말레이시아 정무차관은 2017년 3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배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국제형사재판소 자문변호사는 당시 VOA에 암살에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고려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3월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북한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해 11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관련 문구에는 북한 정권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당시 사건을 저지른 관계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같은 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 정권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한 건데 이런 입장은 이듬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미 국무부는 1991년 화학무기 통제와 생화학전 철폐에 의거해 북한 정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유일한 피고인 2명에게 모두 면죄부를 줌에 따라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는 일도 멈추게 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범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담긴 한국 정부의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제기된 남북 분산 개최 제안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참가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약 25만 페이지에 달하는 1600여 건의 외교 문서를 원문 해제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범인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범인이 붙잡혀 있던 바레인의 특사로 파견된 박수길 외교부 차관보는 바레인 측과의 면담 뒤에 적어도 15일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는 바레인 측으로부터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막판에 인도가 늦어지자 바레인 측을 압박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박 차관보의 전문에는 또 범인의 인도가 지연되는데 미국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범인 인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너무 소상하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듬해 1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제사회 대북 규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는 88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비화도 담겼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서울올림픽 참가 명분을 주기 위해 남북 분산 개최를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4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한 사마란치 위원장은 한국이 분산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북한이 결코 이 제안을 수락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는 정도로 답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지만 북한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분산 개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마란치 위원장의 예측대로 북한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올림픽은 소련을 포함한 160개 국가의 참여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은 올림픽 폐막 성명에서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의 세계가 함께 모인 사상 최대의 대회였을 뿐 아니라 어느 선진국이 연 역대 어느 대회보다 가장 훌륭한 대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국이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단을 철도를 통해 북한과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보내려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철도편으로 북한과 판문점을 경유해 올림픽 선수단을 서울에 보내려 했지만 북한의 단호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1988년 6월에 북한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88 서울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 동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 취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패럴림픽 개최를 호주에 넘기려다 뒤늦게 바로잡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시설 미비와 국내 여론을 이유로 개최권을 호주에 넘기려다가 국제조정위원회 공식 통보 하루 전에야 패럴림픽을 올림픽과 함께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한국 개최를 저지하고 남북 공동 개최를 시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985년 6월에 북한은 황장엽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명의로 세계 각국의 공산당 중앙위에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평양에서 경기를 똑같이 나눠서 개최하고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LA올림픽 때와 같이 집단적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1985년 7월 30일에도 정준기 부총리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서울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 개방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유조선 같은 반체제 단체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자유조선은 31일 김정은 정권이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북한 같은 최악의 독재 국가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사나 단체들은 없는 것일까? 북한 인권 관련 국제 행사에서 자주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옛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공산국가는 물론 중국과 쿠바, 베트남, 아랍의 독재 정권엔 수많은 반체제 단체나 유명 인사들이 나라 안팎에서 반독재 투쟁을 펼쳤지만 북한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이는 북한 내부의 철저한 공포 정치와 더불어 탈북 망명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망령해갖고 해외로 가서 일단 좀 많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많이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힘이 있으면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뭐 현재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3만 1,500명밖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수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체제 단체 자유조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북한의 김씨 정권에 대응한 반체제 활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독살된 뒤에 등장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제3국행을 도우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 단체는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게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습득한 정보들을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사건이 미 정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적어도 용의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북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조선은 그러나 북한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개혁개방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3월 1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타락한 노예로 계속 남아있다며 임시정부 건립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자유조선의 이런 활동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단체의 실체를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활동이나 영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 국민의 바람을 계속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옛 공산 유럽과 소련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any country that chooses to ignore the will of its people will face the kinds of problems that
킹 전 특사는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측면에서 대북 반체제 단체와 기존의 인권단체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반체제 활동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며 다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의 활동은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처럼 나라 안팎에 잘 알려진 인사가 국내에서 반체제 활동을 할 때 강력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북한처럼 국민과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도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반체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 북한 정권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이러한 반체제 인사들과 단체들이 생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김씨 일가의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발전이거든요.
기존의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대한민국과 기독교 외에 반체제 단체까지 생겼기 때문에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자유조선의 일부 과격한 방법을 지지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단체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 노선을 걷지 않으면 자유조선과 같은 더 많은 반체제 단체들이 등장해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친언니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이르렀고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서부 유타주에 도착한 유라 씨는 유타주 최고급 호텔의 주방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미국에 온 지 두 달 만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큰 거기 브랜드 아메리카 호텔이라고 거기에 이제 키친에 이제 잡을 잡아주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그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도와도 주고 막 그런 일인데 저는 되게 그 일을 원하지 않아서 가지고 되게 필요로 안 느껴졌던 그런 상황.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게. 네, 그냥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인 식당 거기에서 이제. 바비큐 식당인데 그게 외출했어? 그냥 아저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 거기는
미국에만 오면 이제 편히 자고 일이 잘 풀리는 줄만 알았다는 유라 씨. 간단하게 보였던 식당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는데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저를 뭐 심부름을 시켜도 이제 그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바빠서 지금 뭘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제 창고에 가서 뭘 갖고 오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Sorry, 언니의 탈북 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유라 씨. 북한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던 유라 씨는 이미 몸과 마음이 몹시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Water's been waiting.
근데 나 몸이 너무 아팠어요. 북한에서부터 넘어오면서 너무나도 이제 초긴장 상태로 막 유지가 되고 막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삶이 자꾸 연장이 되다 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몸이 엄청 피로를 해야 하고 출혈을 막 하고 그러고 이제 좀 심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너무 온 길을 와서 살려고 왔는데 이까지 고생고생 다 하고 와서 여기서 죽어버리는가? 막 이래. 그때 이제 언니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위안에 전화가 와도 이제 받기도 싫고 내가 말했던
또 한 번의 삶의 위기를 느꼈던 유라 씨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태국에서 알게 된 기독교 선교사가 알려준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유라 씨는 시카고에서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면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민간단체 애녹의 도움을 받아 1년 동안 영어 공부에 매진했고 미국 사회에 문을 두드릴 용기도 얻게 됐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면세품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정보를 한인교회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제출하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니까 전화가 저에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어떤 했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뭐 저희 백그라운드 체킹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 그냥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하는데 그때 저는 진짜 뭐 온 지 1년 반이었었는데 뭐 말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뭐 그나마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인터뷰 하니까 뭔가를 어떤 그 라운드를 물어볼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는 그냥 내가 베스트를 할 거니까 최고로 노력해볼 거니까 지금은 잘 힘든 상황이긴 한데 내가 그냥 최대로 하겠다고 그냥 바라만 달라고 이제 저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는 계속.
그래도 면접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은 됐던
그쵸,
거네요.
조금은 되죠.
공항 면세품점의 채용 심사까지 마치고 좋은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채용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기다리던 안유라 씨.
식당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 아이디 다 만들고 되게 아이디도 완전히 그런 되게 기뻤어요. 진짜. 아, 나 이런 회사 같은 데 출근을 하냐. 세상에 너무 막 기쁘고 있잖아요.
대견하고
있었어. 네,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막 자랑을 하고 막 페이스북에 다 올려다 보고 막 스토리 다 올려다 보고 나 진짜 울면서 막 자살한 적도 몇 번인데 그래도 너무 프라우드하네 내가 자신이까지 왔다는 게 이러면서 엄청 그 막 그랬었는데.
면세점에 물건을 사러 온 여행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안내하는 등 매장 판매원 일은 매우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런 다문화적인, 다민족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이제까지 이제 한국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 출근에서 맞아 못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이제 되게 자유스럽고 이제 이게 바로 미국이겠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나라 사람들과 그냥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고 서로 경험할 수 있고 아,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고 누가 누구를 터치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바를 하고 내가 또 말할 건 말하고 하는
또 면세점의 판매원으로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호기심도 있고 가보고 싶은 생각에 솔직히 가봤어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사릇한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어쨌든 갔는데 막 사람을 스캔을 딱 하고 이제 분위기가 되게 막 그 어떤 프레스 같은 걸 받아요. 네, 여기서는 막 되게 경쟁도 심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의 그 눈빛도 아주 초조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내가 진짜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면접도 안 하고 이제 그게 약간 이야기를 좀 해보다가 그냥 제가 나왔어요.
용모가 단정하고 편안하고 차분한 말투 등의 호감을 보였던 한 한국 기업. 이 기업의 미국 지사 측은 유라 씨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고 호기심에 사무실을 방문했던 유라 씨는 면접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양해를 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일하는 그 두리프에 돌아오니까 숨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자유스러워요. 그 어떤 데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그때를 보고 아,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이래서 안 갔네. 내 자신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더라고요. 니는 어디서 왔니? 출발점이 있잖아. 어디서 왔니? 솔직히 막 한국 사람한테 그게 좀 심하잖아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자랐고. 근데 그런 공동체는 전혀 그게 필요해. 너 어디서 왔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고 네 앞에 일이 중요한 거고 누구도 케어를 안 하잖아요. Doesn't care.
당시의 짧은 경험으로 미국이나 한국 생활을 판단하기에는 무리였지만 적어도 미국 정착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갖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다니던 직장을 8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제 그냥 좀 진짜 쉬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 다리를 펴고 한 달만이라도 좀 쉬고 싶었는데 진짜 그러한 저한테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누워있을 상황이 진짜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건강도 이제 막 전혀 모르는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몸이 너무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휴가가 주어지는 터라 일을 그만둬야 휴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 돼 해외여행도 수월해졌습니다. 유라 씨는 잠시 휴식을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유라 씨는 10여 년 동안 떨어져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한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안유라 씨의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4월 2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합니다.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은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남극 대륙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포클랜드 섬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중엽, 남아메리카 전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포클랜드에 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후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남동쪽 해역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영국은 1833년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포클랜드에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를 영국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이 포클랜드 섬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이후 70여일간의 격전 끝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05년 4월 2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26년 6개월 동안 이끌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향년 84세의 일기로 선종합니다.
Paul II, the leader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died. He was 84 years old. The pontiff died Saturday.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본명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입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은 보이티와는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 10월 제264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즉위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자 사상 최초의 동유럽 국가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또한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을 방문해 민주화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 또한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일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몸바쳤던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